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단 하나 남은 것은 군사 방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어제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전략은 평화적인 압박이라며 북한의 정권 교체나 붕괴, 급속한 한반도 통일, 군대 파견 등 네 가지를 추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이날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핵 해법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은 거의 소진됐다며 가능성 있는 모든 방안을 시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선택 방안 중에는 군사 방안도 많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외교적 방안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결국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북한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 제재와 외교 그리고 필요하다면 군사 방안을 준비하는 데서 정말 대단히 시급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72차 유엔 총회가 오늘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갑니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상과 외교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양자와 다자간 회담에 나섭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내일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하며 나흘간 프랑스와 영국, 이집트 등 10개 이상 나라 정상들과 회담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오는 21일 3자 회담을 열고 북핵 문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 핵 문제와 기후변화, 이란 핵합의 등이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핵합의와 관련해 미국이 자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는 어제 연설에서 이란은 핵합의를 굳게 지켜왔다며 패권 체제가 핵합의에 대해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이란은 이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폐기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과의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이란 핵 합의에 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국제인권단체인 Human Rights Watch와 UN과 각국 정부에 미얀마군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각국 정부의 비난을 무시하고 있는 미얀마군에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달 말 자국 내 이슬람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이 경찰 초소를 습격하자 이에 맞서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나서 로힝야족 41만 명이 이웃 방글라데시로 피신했습니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의 난민촌은 이미 수용 한계를 넘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만여 개의 쉼터를 더 짓고 도로변에서 노숙 중인 10만 명의 난민을 이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미군이 오늘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B-1B 전략 폭격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의 전략 무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해 한군의 F-15 전투기와 합동 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한 두 나라의 이런 합동 훈련이 한 달에 두세 차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이 오늘 러시아 해군과 동해에서 해상 합동 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군 함정들은 러시아 군함들과 동해와 오호츠크해에서 오는 26일까지 해상연합 2017 2단계 훈련을 시작합니다. 미 중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어제 폭력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 80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시위는 흑인 운전자를 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백인 경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진 데 항의하기 위한 것으로 어제로 사흘째 계속됐습니다. 어제 시위에 참가한 천여 명은 밤이 되자 창문을 깨고 경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경찰은 이에 맞서 최루액을 살포하며 대대적인 체포에 나섰습니다. 리다 크루슨 세인트루이스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대부분의 시위대는 폭력적이지 않지만 일부 선동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텔레비전 방송 문화가 가장 발달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미국에서는 수백 개가 넘는 다양한 방송이 전파를 탑니다. 미국에는 매년 한 해 동안 만들어져 방송된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출연진을 대상으로 상을 수여하는 큰 시상식이 있는데요. 바로 69회 에미상 시상식이 열려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에미상은 지난 1949년부터 시작된 권위 있는 상인데요. 올해는 평화롭게 살던 여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이름과 가족을 빼앗긴 채 사령관의 시녀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 더 핸드메이드 테일이라는 연속곡이 최우수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또 니콜 키드먼 등 유명 배우들이 다양한 연기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풍자 코미디로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 SNL도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도 이 수상자들과 참가자들이 사회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표현하고 풍자하는 등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요. 또 올해는 주요 방송사에서 제작한 프로그램보다 넷플릭스나 훌루 등 인터넷 동영상 제작 전송업체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텔레비전 시청 변화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2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1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9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6도, 신의주 18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에서 25도, 함흥 13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14도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The Righteous Brothers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Appetite, 썰물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죠. First the time rushes in and secures on the shore, then rolls out to sea, and the sea is very still and sore. So I'll rush to your side like the oncoming tide with one burn and thought. Will your arms open wide? At last we're face to face, and as we kiss through an embrace, I can tell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세계 120여 개 나라 정상들이 이번 주 제72차 유엔 총회가 진행되는 미국 뉴욕에 모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란 핵 합의를 비롯해서 시급한 국제 현안들을 토론합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부 세계기록문화유산 등재에 부정적인 일본 측에 경고했고요. 이어서 전자결제를 늘려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베트남의 변화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제72차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군요.
네. 72번째 유엔 총회가 지난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이 본격적인 일정은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주 진행됩니다. 이 총회의 핵심 절차라고 할 수 있는 일반 토의가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열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서 각각 기조연설을 하고요.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12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의 개별 회담을 통해서 세계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에 관한 해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 자, 총회에서 정상들이 논의할 의제 어떤 것들이 꼽히고 있습니까?
예,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위기라고 했던 이 북한의 핵개발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 회원국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과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북한에 대한 압박을 보다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
예, 북한 문제가 유엔 총회에서 다룰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는 이야기군요.
예,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일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연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북한이 핵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즈가 전망했습니다. 이 연설을 이 북한 대표단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들을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는데요. 이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목요일 기조연설을 합니다.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가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 나라들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 북한 핵 문제 외에도 시급한 현안들이 있죠?
네, 그 밖에도 이란 핵 합의가 이번 유엔총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인데요. 이란 핵합의는 지난 2015년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독일까지 포함한 6개 나라가 이란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맺은 합의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합의가 최근 흔들리고 있는데요. 이 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비판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 이란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달에 미국이 핵 합의에 불만을 가졌다면 언제라도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핵 합의를 지금이라도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미국이 지난 6월 탈퇴를 선언한 뒤에 갈림길에 놓여있는 파리 기후변화협정도 주요 의제인데요. 내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주재하는 파리협정 이행 촉진회의가 진행됩니다.
예. 자, 이란 핵합의와 또 파리 기후변화협정, 또 그 밖에 어떤 안건들이 있나요?
예, 최근 미얀마 군의 공격을 피해서 이웃나라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신한 소수민족 로힝야족의 난민수가 40만 명에 달하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들이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유엔 측의 지적을 받고 있는 미얀마의 실권자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 겸 외무장관은 이번 총회에 불참했습니다. 이 밖에 인권 향상과 대테러 공조도 주요 현안인데요. 마약 범죄 의심자들을 재판 없이 사살할 수 있도록 해서 인권 침해 비판을 받아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외무장관을 대신 이번 총회에 보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체적인 현안들 외에 유엔 자체를 개혁하자는 문제가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자, 유엔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유엔 개혁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총회 일정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늘 이 유엔 개혁 회의를 직접 주재합니다. 이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요. 유엔 조직 내부의 관료주의를 없애고 회원국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지 않으면 유엔이 효과적인 국제기구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이 피력할 것이라고 HR 맥메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ABC 방송 대담에서 밝혔습니다.
예, 회원국들의 책임감이 유엔 개혁의 핵심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떤 책임감을 말하는 거죠?
유엔을 이끌어 나가는 데 들어가는 노력과 부담을 골고루 나누자는 겁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 대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만찬에서 유엔의 비효율성과 방만한 운영을 없애기 위해서 회원국들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군사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어떤 나라라도 불균형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앞으로 유엔이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재정 부담이 골자인데요.
네.
어떤 나라가 유엔에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습니까?
예,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서 유엔에서도 가장 많은 비용을 내고 있는데요. 유엔의 일반 운영 예산 25%를 미국이 부담하고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유엔의 각종 평화 유지 활동 등에 들어가는 돈도 28%를 미국이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는 바로 이 점이 불균형이고 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계 1위 경제국가라고 해도 193개 회원국이 모인 유엔에서 한 나라가 미국이 4분의 1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는 건 불균형이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불균형을 뒤로하고서라도 유엔의 관료주의로 인한 방만한 운영으로 전체 비용 지출이 지나치게 커진 부분도 있는 것으로 미국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의 비용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입장이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곳에 비용이 지출되는 부분은 없는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는 유엔의 재정 지출에 관한 검토를 진행해 왔는데요. 특히 일반 운영 예산보다는 평화 유지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면밀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현재 전 세계에서 16개 평화 유지 활동이 진행 중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한 해에 8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런 비용을 세부적으로 조정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라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어제 CNN 방송 대담에서 밝혔습니다.
예, 이 평화 유지 활동을 줄이는 대안은 뭡니까?
예, 평화 유지 활동은 이 각 참가국 군대의 현지 주둔 비용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고비용 사업인데요. 이 평화 유지군보다는 구테우스 총장과 산하 기관의 중재 노력을 통해서 세계 곳곳의 분쟁 해결을 추진하는 쪽으로 개혁을 논의할 것이라고 미국 언론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유엔 개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런 지적에 대해서 유엔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예, 유엔 집행부도 이 같은 내용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유엔 개혁에 전념해서 21세기 세계의 필요에 더욱 책임 있게 응답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요. 특히 미국이 지적하는 이 비효율적인 평화유지 활동 비용 집행에 대해서도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 활동 전체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게 내 의도라고 지난주 말한 바 있습니다.
예. 예,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데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의견을 밝혔다고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은 9.18 만주 사변일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의미가 있는 날이라면서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것은 일본 군국주의가 2차 대전 기간 저지른 엄중한 반인류 범죄 행위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부인할 수 없다고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본은 반성하고 위안부 세계 기록유산 신청 문제에 간섭하지 말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먼저 이 세계 기록유산이라는 게 어떤 건지부터 살펴볼까요?
예, 유네스코라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가 있는데요. 이 교육과 과학, 문화 보급과 교류를 목적으로 국가 간의 협력을 돕습니다. 이 유네스코의 주요 활동 가운데 하나가 인류가 보존해야 할 유산들을 찾아서 세계 문화유산, 또 자연유산, 기록유산 명단에 올려서 관리하는 건데요. 위안부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의 시민단체, 그리고 일본의 일부 진보적 시민사회를 포함한 8개 나라 민간기구들이 지난해 5월에 이 위안부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자료 등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중국 정부의 말은 일본이 그러니까 이 문제에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주 화요일 브리핑에서 이 위안부 자료를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면 회원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 설립 취지와 안 맞는다면서 앞으로 관련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행동을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위안부 자료는 유네스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일본의 주장도 오늘 그 중국 정부가 반박했다고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안부 자료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보존하면 전 세계의 침략전쟁의 잔혹성을 알리고 인류 존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유네스코의 취지에 딱 들어맞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심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 유네스코는 이 세계 기록유산을 2년마다 발표하는데요. 지난 2015년에 이어서 올해 새로운 유산 발표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말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위안부 자료를 등재할지 말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예, 중국에서는 요즘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요?
네, 예, 위안부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차 대전 때 동원돼서 군인들을 성적으로 상대했던 여성들을 말하는데요. 한국에도 지금은 할머니가 된 피해자들이 많이 생존해 있고요. 중국에도 살고 있습니다. 최근 이 중국 내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22가 인기를 얻으면서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있는데요. 최근 관객 수 530만 명을 돌파해서 이 다큐멘터리 부분 영화 역대 최고의 흥행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영화 제목 22는 2014년 촬영 시작 당시 중국에 살아있던 피해자들의 숫자였지만 지금은 생존자가 8명으로 줄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한국에서는 한국 대통령이 이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측으로부터 보상과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언급했죠.
그렇습니다. 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얼마 전 취임 100일 맞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지난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자,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한국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재임하던 당시인 지난 2015년 일본 측이 10억 달러 10억 엔, 미화로 약 906만 달러를 출연하는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했었는데요. 이 백악관은 합의 이후에 환영 성명을 냈고요. 올해 들어서도 이 합의가 잘 이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트남 사람들의 이 지급 방식이 현금 대신에 전자결제로 변화하는 추세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이 현금이나 금에 대한 선호가 높은데요. 하지만 최근 현금 대신 전자결제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고객들의 편리를 위한 은행들의 서비스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은행 지점이 멀어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은행은 직원들에게 휴대용 컴퓨터를 쥐어주고 이 스쿠터를 타고 이 고객들을 직접 만나게 하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 정부도 이 현금 결제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요?
네, 이 베트남 중앙은행은 오는 2020년까지 현금 지급 방식을 10% 미만으로 줄이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현금 지급 단말기를 30만 개 이상 보급하고 이 수도세나 이 전기세 같은 공과금의 70%를 전자결제화하겠다는 계획인데요. 하지만 목표 달성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예,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 베트남 사람들이 특히 현금이나 금에 대한 애착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러 차례 전쟁을 겪으면서 이 정부의 금융체계에 대한 불신이 깊어진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베트남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보다는 이 침대 밑에 숨겨두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예. 그래도 이 베트남 사회가 많이 전자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을 내려면 전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는데요. 최근에는 단말기를 비치해놓고 편의점에 가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전자결제가 자리 잡다 보면 이 온라인을 통한 상품 거래도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베트남의 온라인 거래는 지난 2015년 40만 달러 규모였는데요. 하지만 구글과 싱가포르 국영 투자 회사인 테마섹을 비롯한 전문 기관들은 2025년에는 베트남 온라인 거래가 7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베트남 온라인 구매자의 90% 정도가 여전히 현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서 베트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현금 없는 사회가 구현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흑인을 총으로 쏜 백인 경관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항의하는 시위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 사흘째 벌어졌습니다. 시카고 소재 연방법원이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도시들의 지원금을 제한하는 연방정부의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에 계속되는 산불로 올해 산불 진화 비용이 사상 최대 규모인 20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 차례로 잘 알아봅니다.
예.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시에서는 백인 경관에 대한 무죄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가 어제에도 이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군요.
네, 어제까지 연 사흘째입니다. 흑인을 사살한 백인 경관이 무죄를 받은 것에 항의하는 시위였는데요. 시위대가 경찰 명령을 듣지 않고 유리창을 깨고 고속도로 입구를 막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경찰이 최루액을 사용하면서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80명 이상을 체포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예, 자, 이 시위대를 화나게 한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입니까?
네, 지난 2011년에 제이슨 스토클리라는 이름의 한 백인 경관이 흑인 운전자를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스토클리 경관은 마약 거래가 의심된다며 흑인 앤서니 라마 스미스 씨가 몰던 차를 세웠는데요. 이때 스미스 씨가 총을 갖고 있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예. 자, 정당 방위라고 했으니까 이 스토클리 경관은 역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겠군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스토클리 씨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요. 그런데 지난 15일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판결에 화가 난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하게 항의 시위를 벌인 겁니다.
예. 자, 이 세인트루이스 시가 있는 미주리주에서는 몇 해 전에도 이 경찰 총격 사건 때문에 거센 항의 시위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죠. 이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데요. 당시 퍼거슨 시에서 이 흑인 청년인 마이클 브라운 군이 이 백인 경관총에 맞아 숨졌는데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퍼거슨 씨뿐만 아니라 미 전역에서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퍼거슨 씨가 이 세인트루이스에서도 가까운 지역인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흑인 목숨이 중요하다, 이 블랙 라이브 매터스라는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예. 자, 이 퍼거슨 사태를 생각하면 이 세인트루이스 시 당국이나 현지 경찰 당국 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거의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발생해서 피해가 크게 났었는데요. 이번 세인트루이스 시위에서는 첫날에 33명이 체포됐고 경관 10명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요일 이틀째 시위에 일부 주민들이 망치하고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날에만 적어도 9명이 체포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 시 경찰 책임자는 일부 시위대가 과격한 행동을 하자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시의 로렌스 오툴 경찰국장 대행은 시민들의 의사표현은 계속 허용하겠지만 시민과 경찰의 안전을 위해 폭력 행위와 기물 파손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nsure our citizens' First Amendment rights are protected. However, we will not tolerate violence against citizens, police officers, or damage to property.
이 현지 경찰은 권총과 유독 화학물질이 든 플라스틱 병도 발견했다면서 이번 시위가 평화 시위가 아니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이죠.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에 이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발표해서 눈길을 끕니다. 바로 이 백인 민주당원들이 흑인 민주당원들보다 경찰에 호의적이라는 건데요. 이 세인트루이스 시위 사태와 관련해서 주목됩니다.
예. 이 민주당원이라면 대개 경찰의 인권 침해에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추정됐는데 그 안에서도 뭐 인종별로 생각이 좀 갈린다는 말이군요.
네,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백인 민주당원 가운데 71%가 경찰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흑인 민주당원은 32%만 경찰에 우호적이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 미국 평균으로는 경찰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인 전체로는 64%가 경찰을 우호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군요. 이 비율을 또 이제 인종별로 보면요. 백인 같은 경우는 73%, 흑인은 30%입니다. 차이가 상당히 크죠. 또 이 백인 민주당원과 일반 백인의 우호도가 별 차이가 없는 것도 또 눈에 띄는데요. 그런데 이 백인 공화당원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몇몇 주 정부가 이 불법 이민자 단속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눈길을 끄는 법원 판결이 나왔군요.
네, 시카고에 있는 지방 연방법원 판결인데요.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대피처를 제공하는 지역에 연방지원금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예. 자, 이 시카고 시도 Sanctuary City, 이른바 이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바로 이 피난처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이 미국 안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체포되거나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서 모두 추방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죠?
맞습니다. 이제 그러자 이 샌프란시스코나 시카고 등 몇몇 대도시가 이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신분 때문에 검문하거나 수감하지 않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기지 않았습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해당 도시들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이 지난 7월에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이 사법 치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항의해서 시카고시가 소송을 냈고요. 지역 법원이 연방 법원이 이번에 시카고시에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로스앤젤레스 주 상원에서 지난 16일 이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돼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로스앤젤레스 시도 불법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16일에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상원 법안 54호가 통과됐는데요. 핵심 내용이요, 이 주정부나 지역 정부의 사법 당국이 이민 연방 이민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고요. 또 이 주정부 관리가 이민법 위반 여부 관련해서 누군가를 심문하거나 체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예. 자, 지역 정부 관리들이 연방 이민국과 협력해서 영내 불법 체류자들을 찾아내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이 명백하게 이 범죄를 저지른 이 불법 이민자들은 연방 이민국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이 불법 이민자를 찾아내는데 연방 정부와 협력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참고로 로스앤젤레스시는 시카고시, 샌프란시스코시 등과 마찬가지로 이 법무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올해 미국의 산불 진화 비용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2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지난 2015년에 17억 달러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농무부의 소니 퍼듀 장관은 14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이 농무부 내 산림국 전체 예산에서 산불 진화 작업에 드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과거에는 전체 예산의 15%에 그쳤던 소방비가 최근 몇 년간 55% 이상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벌목이나 병충해 예방 등 산림 관리에 써야 할 돈을 계속 이 소방 작업에 끌어다 쓰는 형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렇게 산불 진압에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산불이 많이 나고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최근 이 미 남부 지역에 이 초강력 허리케인이 잇따라 상륙해서 이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이 사람들 시선이 이곳에 쏠렸는데요. 현지 서부 지역은 또 산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올여름에 서부 여러 주에서 76건 이상의 대형 산불이 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캘리포니아나 몬태나주 등에서는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올해 유독 이렇게 산불이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올해 초만 해도 그렇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겨울에 이제 예년보다 눈이 많이 내리면서 가뭄도 해결되고 풀도 많이 자랐다는데요. 하지만 봄이 되면서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면서 생각보다 눈이 빨리 녹았다고 합니다. 거기다 또 여름에는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쳤는데요. 이렇게 덥고 건조한 날씨로 초목이 바짝 마르면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는 겁니다. 산림당국은 올해 불 진압 작업에 들어간 돈도 역대 최대지만 이 산불이 난 면적하고 기간 또한 기록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피해 규모는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 산불이 태운 면적이 3만 2천 제곱킬로미터로 지난 10년간 이 정도 피해를 본 게 지난 2012년하고 2015년 딱 두 해에 불과합니다. 또 이제 대형 산불이 이어지면서 이재민 수천 명이 발생했고요. 주택들이 불에 타는가 하면 이 산불로 발생한 매연 때문에 심각한 대기 오염 상태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산불 진압을 위해서 투입된 자원도 상당하겠군요.
물론입니다. 이 진화 작업에 투입된 인력이 2만 6천 명에 이르고요. 헬리콥터 200대, 트럭 1,800대, 또 살수 헬기가 28대나 진화 작업에 투입됐습니다. 이 지역에 따라서는 군용 헬기까지 동원됐다고 하는군요.
예. 자, 그러면서 예산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네. 퍼듀 장관은 이렇게 산불 규모가 커지고 이 기간이 늘어나면서 이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허리케인이나 지진 같은 다른 대형 재해처럼 산불 진화에도 의회가 승인하는 비상기금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지원해달라고 연방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예, 이 산불 진압을 위해서 의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지난 2014년에 민주당의 론 라이든 상원의원하고 공화당의 마이크 크레이퍼 상원의원이 나서서 이 대형 산불을 자연재해로 간주하고 대응할 것을 제안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이를 지지했는데 입법에는 실패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 난민의 숫자는 4,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전쟁과 박해, 빈곤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국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평생을 난민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모국이라고 부를 나라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나의 나라라고 부를 곳이 생겼습니다. 60살이 다 되어 처음으로 시민권을, 그것도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난민 아와드 알시리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For purpose of evasion,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you are American citizen.
지난해 독립기념일, 미국의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생가인 몬티첼로에서 시민권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선서식에선 출신 나라도 배경도 다른 80명이 미국인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아와드 씨도 두 아들과 함께 이날 시민권 선서를 했습니다.
Place your hand over your heart for the presentation of the colors by the Lewis and
I think this day, this is my birthday now. I have two birthday. One in Iraq when I am born.
저는 생일이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일은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요. 두 번째 생일은 작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바로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은 날입니다.
아와드 씨에겐 이날이 인생에 있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When I passed my test. I'm cry because this is my dream.
시민권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울었습니다. 59년 동안 꿈꿨던 바가 이루어졌으니까요. 한나라 국민으로 인정받기까지 평생이 걸렸어요.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드디어 미국 시민이 된 겁니다.
아와드 씨가 60살이 거의 다 되어 생애 첫 시민권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My parents come to Iraq before 75 years. I'm born in Iraq.
팔레스타인 난민이셨던 저희 부모님은 75년 전에 이라크에 정착하셨습니다. 전 이라크에서 태어났고요. 하지만 이라크 시민권을 딸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라크 시민권이 없는 팔레스타인 난민이었으니까요. 제가 시민권이 없으니 저희 자녀들 역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시민권도 없이 외부인이라는 차별 속에서도 아와드 씨는 사업 수완을 발휘해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식료품 가게를 두 곳이나 운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와드 씨의 성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When the war in 2003 in Iraq, no government in Iraq in this time.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터진 뒤 모든 게 변했습니다. 당시 이라크 정부는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했죠. 미군이 떠나면서 반군과 무장단체가 거리를 장악했고요. 혼란스러운 도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와드 씨와 가족들에겐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Every day when I open my door, I see dead body in the street.
문만 열면 거리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일을 하려고 매일 아침 가게로 갈 때마다 시신이 나뒹구는 거리를 지났죠. 차를 타고 갈 수도 없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하루는 아들과 같이 걸어서 가게로 가는데 길거리에 이웃 사람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거리에 숨져 누워있는 모습은 제 아들에게도 또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매일 총알이 날아드는 와중에서도 아와드 씨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이라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아들 아흐메드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One day, we decided me and my friend get together to play soccer.
하루는 친구와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들었고요. 제일 친했던 친구가 죽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친구들하고 축구도 할 수 없었고 집 밖에도 나갈 수 없었죠.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청소년들처럼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도 가고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상상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런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와드 씨와 같이 일하던 동업자가 총에 맞아 죽고 또 아내까지 총을 맞으면서 아와드 씨는 결국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When my wife shot in his shoulder, and this time I
제 아내가 어깨에 총을 맞은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라크를 떠나겠다고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돈도 다 잃고 사업체도 잃겠지만 그것들을 지키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단 하나, 바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한 달 뒤, 일주일 뒤,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아들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짐을 싸서 바그다드를 떠났습니다.
아와드 씨는 아내와 네 아들을 데리고 탈출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12살에서 15살로 아직 어렸지만 힘든 여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착한 곳은 시리아와 가까운 사막의 한 난민 보호소였습니다.
I leave the camp in July.
미국에 오기 전 3년 반 동안 난민촌에서 지냈습니다. 사막에서 고생도 참 많이 했죠. 하지만 다행히 미국에 있는 친척 덕분에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고요. 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7년 전 워싱턴 인근 공항에서 친척들을 만난 아와드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의 땅 미국에 오기까지 너무 멀고도 힘든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특히 아와드 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Believe me, first day when I come to America, I don't know what happened from my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 미국에 도착한 순간 알았습니다. 여기가 내 나라인 것을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온 순간 뼈를 묻을 곳이란 걸 알게 된 아와디 씨는 버지니아주 샬럿스빌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이후 이라크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직장을 찾게 됐습니다.
I work in grocery. I like this job.
전 미국에서 대형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게 됐는데 지난 7년을 한결같이 일했습니다. 전 제 일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전 미국 사회에 많은 걸 돌려주고 싶습니다. 미국은 제게 시민권을 줬잖아요. 내 나라 미국에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와서 6년 동안 전 단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이라크 출신 난민으로 미국에서 생애 첫 시민권을 갖게 된 아와드 알시리아 씨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알시리아 씨의 행복한 직장 생활 비결과 함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입니다. Have you ever lost your patience and was so close to giving up? 마이크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 보였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t the end of one's rope이죠. 잘 들어보세요.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until I have to study.
네, 마이크가 도서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게 Mike, what's wrong? Mike, 왜 그렇게 짜증을 내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는 Sorry, 미안해. I'm at the end of my rope.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싫다고 미루니까 그렇지.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 인데요. At the end of one's rope means that one is at the limits of one's patience or endurance. It also means to be hopeless and not knowing how to or where to turn. At the end. E-N-D. End는 끝, 종말이라는 뜻이고요. Rope, R-O-P-E. Rope는 줄. 밧줄입니다. 그래서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는 말 그대로 하면 줄 끝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거나 아예 손을 떼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at the end of one's rope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until I have to study.
오늘의 영어 표현, at the end of one's rope. 상황이 워낙 어려워져서 그냥 손을 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at the end of one's rope. And don't forget that even though you may be at the end of your rope, there is alway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였습니다. Until next tim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디온 워윅이 부른 I Say a Little Prayer, 당신을 위해 작은 기도를 드리다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 wake up before I put on my makeup, I say a little prayer for you. Welcome in my head now, wondering what dress I'm gonna wear now. I say a little prayer, say a little prayer for you.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31년 9월 18일 오늘. 일본군이 만주를 공격함으로써 만주 사변이 일어납니다. 이날 밤 10시 20분경 중국 랴오닝성의 류타오 거우에서 남만주 철도 일부가 폭파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선로가 파괴되긴 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관동군은 중국 군대가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 이 폭발을 일으켰다고 주장하며 중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까지 동원해 만주를 공격했습니다. 일본 관동군은 곧 만주의 주요 도시를 점령했고 이듬해 3월 만주국을 선포한 뒤 이 지역을 병참 기지화합니다.
Ever since Japanese troops had overrun Manchuria in 1931 and turned it into the puppet state of Manchukuo, there had been concern.
그리고 일본은 이를 기반으로 1937년 중일 전쟁과 1941년 태평양 전쟁을 일으킵니다. 1947년 9월 18일 오늘.
Be a part of the National Clandestine Service at the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CIA.
미국 중앙정보국이 공식 출범합니다. 설립 목적은 국가적 정보 수집과 특수 공작을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미국에서는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1942년 전략활동국 OSS를 설립했습니다. OSS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첩보요원을 통해서 작전지역에 관한 대외정보 수집과 역선전, 역정보 등의 활동을 활발히 벌이다가 1945년 종전과 함께 해체됐습니다. 하지만 해리 트루먼 행정부는 전문 정보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1947년 오늘 OSS의 후신으로 중앙정보국을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With the end of the war, the old OSS faded into history, replaced by the CIA on September 18th.
CIA는 1960년대까지 전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비밀 첩보 활동을 전개하지만 1990년대 들어 동유럽의 민주화에 따라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CIA의 기능 전반에 관한 역할 전환이 공론화됩니다. 특히 2001년 9.11 테러를 전후해 정보 오판과 이라크 대량 살상 무기 실태 파악 실패 등으로 인해 그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